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 저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 것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오늘 마태복음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곧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보물을 발견해서 그리고 진주를 발견해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것을 사기도 합니다만 살아가다 보면 중간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을 다시금 하찮게 여기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을 다시금 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일독서 열왕기 하권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합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묘사를 많이 하니까요.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이끈 왕,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한 왕이면서도 동시에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기울어서 나라를 분열시킨 씨앗을 만든 왕이기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솔로몬을 하느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지만 그 은총에 끝까지 충실하지 못한 인간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합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바세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여자들이 있었고 뭐 순수대로 하면 되게 많겠지만 바세바 여인의 두 번째 아들. 바세바라는 여인은 다윗이 궁에서 동네를 바라보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서 가까이 하게 된 여인이고 그렇게 그녀가 임신하게 되고 다윗이 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그녀의 첫 번째 아이는 다윗의 죄, 그녀의 남편을 죽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고 다윗이 안 죽은 아기가 죽은 거죠. 그 이후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솔로몬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느님께서는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예언자 나탄,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솔로몬에게 여디드야라고 주님께서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즉 그는 처음부터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성장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것은 그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제가 세부 지나는데 거의 열 번째밖에 아닌가 싶습니다. 불구하고 왕권을 상속받게 되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미리 만들어주는 종교적인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윗이 늙어서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장남이 아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장남이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만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전체 아들 순서로 따지면 넷째가 되고 그 앞에 있던 세 명 가운데 첫째 압노는 셋째 압살롬에 의해서 이미 살해되어 있고요. 둘째 아비갈의 아들 킬랍은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 죽었거나 진즉에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 셋째 압살롬은 그렇게 첫째 형을 죽이고 날 때다가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장자는 아도니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관습으로 본다면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도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나탄 예언자와 그의 어머니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는 다윗이 하느님 앞에서 했던 약속이 있다면서 다윗 앞에서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만 성서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팔팔할 때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던 적은 없습니다. 노망이 든 다윗에게 당신이 멀쩡했을 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다고 믿게 만들어버린 거죠. 다윗은 사제차독 예언자 나탄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건으로 솔로몬은 정식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오늘 일독서가 되는 솔로몬이 하느님에게 지혜를 청하는 장면은 그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아직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계약의 궤만 옮겨져 있고 그래서 기브온에 모세의 장막, 광야 시절의 장막이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기도하다가 하느님을 꿈속에서 만난 겁니다. 무엇을 너에게 줄까라고요? 솔로몬은 장수나 부나 권력이나 원수의 죽음 따위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청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지혜와 분별력과 부와 명예까지 모두 함께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자랑하는 유명한 재판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솔로몬은 아기를 둘로 쪼개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포기하고 가짜 어머니는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알아내고 아이를 돌려주죠. 이 일로 온 나라가 그의 지혜를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한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주변 국들과의 평화, 그때는 강대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활발한 무역과 막대한 세금, 건축사업, 여러 가지 국제회교를 펼치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가운데 성경이 기리는 솔로몬의 최대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전쟁을 많이 치른,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고요. 그 대신 평화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약 7년에 걸쳐서 웅장한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웅장한 성전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옆에 자신의 궁전을 지었는데 사실 그 궁전의 규모가 성전의 규모를 몇 배로 압도합니다. 사실 성전은 그 궁전의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집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시바 여왕의 방문이죠. 여왕은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던졌지만 솔로몬이 모두 대답을 하자 여왕은 아,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구나 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의 방문 사건은 음악으로도 만들어져서 지금도 사람들이 자주 듣는 클래식 곡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한 경제적 번영 속에서 처음의 마음과 모습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에게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이 있었다, 100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죠? 또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외국 출신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 왕은 외국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전에다가 외국 신들을 모시는 거죠. 성경은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돌아섰다라고 평가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이라는 가치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죠. 가장은 가장 타락하기 쉬운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교만이 들어올 자리가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웠던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그러나 다윗과의 이전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대로 두고 아들 르하보암 때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솔로몬은 약 40년간 통치한 후에 죽습니다. 뒤를 이어서 아들 르하보암이 왕이 되지만 그는 아버지와 똑같이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북쪽 지파들의 반발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는 영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뭘 배울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은 단지 반면 교사 정도의 인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커서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정도의 손가락질 받고 지적질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솔로몬이 하는 걸까요? 오늘 복음을 보면 내용의 끝에 예수님께서 묘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유들, 씨 뿌리는 사람, 겨자씨, 누룩, 보물 등요, 그 모두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학자가 왜 갑자기 등장할까요? 율법, 원래 율법학자는 모세율법을 구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반대자로 많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율법학자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단순히 구약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까지 배운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경학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명칭을 뭐 사도들이나 교회 교부들, 신학자들 가리키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옛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가톨릭에서는 구약의 계시가 되겠죠. 또 예수님은 구약을 버리러 온 게 아니라 또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왜 둘 다 꺼내야 될까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가톨릭 신학은 구약과 신약을 한쪽만 선택하지 않죠. 하지만 책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필요할 때마다 옛 보물도 꺼내고 새 보물도 꺼낸다라고 합니다. 둘 중 하나를 버리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 것은 단지 신약이고 옛 것은 단지 구약만을 이야기할까요? 심지어 신약과 구약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에게는 계약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성경이라는 책의 목차에 더 가깝게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옛것과 새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을 둘로 나누는 그런 단순한 구분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그걸 구분하는 의미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이면 뭔가 깊이가 얕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신앙의 궁극점이 어딘지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옛것과 새것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면 옛것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옛것과 새것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학자가 옛것도 꺼내고 새것도 꺼낸다고 하니 그들은 분명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함께함에서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나라는 오로지 하늘만 가지고 이야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나라를 땅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야 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는 이상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 인간이 하늘을 알아가려는 시작점은 바로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아가려는 연속성은 사실 땅에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을 통해서 하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옛것이란 땅이란 불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불완전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새것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새것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나의 불완전함에 관한 이야기, 결국 그 손가락은 나를 향해 함을 보여주는 단지 반면교사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을 살피는 거울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그 이야기에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독서 로마서에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선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은 오늘 복음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옛것과 새것이 모두 함께 작용하여서 선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옛것은 구약이고 단지 새것은 신약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는 말이 구약과 신약은 빼고라는 말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구분도 맞지만 그 구분은 단지 책의 구분이나 계약의 구분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새것은 옛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것이란 불완전함이고 새것이란 하느님 안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은 완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통한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지만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은 우리 신앙의 극치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인간은 불완전함에서 완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불완전함, 세상의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불완전하다고 불평하면서 그런 세상의 주인인 하느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불완전한 세상을 하느님의 온전함으로 사랑하면서 그 불완전한 세상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신앙생활 잘 이어가야겠습니다. 아멘.